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 말과 이 성경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히브리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성경이 또 다른 어떤 사본이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 공회의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에스라 구약 성경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리고 이제 에스라 학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는 헤롯 성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때 굉장히 느헤미야의 오늘 이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의 파운데이션이 돼서 기초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시발점이 됩니다. 예,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조금 큰 틀에서 보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이벤트였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구속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이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내용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죽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우리 교회 하를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를 또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또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에 우리가 participate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가 되고 우리가 쓰임을 받고 여기에 사용이 되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인데, 이 몸은 각 지체인데 이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선물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과 은사와 하나님이 내가 너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 문제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이건데요.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주전 450에서 440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멸망이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점차 쇠퇴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 그레스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이주한, 강제로 이주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레스라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 못했던 이 왕이 이 사람들을 다 복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1차 귀환이, 1차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줬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다시 보내줘요. 가서 살으라고, 니네 나라 가서 살으라. 니네 고향 가서 다시 살으라고 이렇게 다 보내줘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에요. 이후에 느헤미야는,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의 이 배경은 주전 450에서 440으로 본다면 이 이민 3세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민 3세라는 것은 되게 안정적인 삶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민 1세는 고생을 했겠죠. 2세까지 고생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민 3세로서 이미 이제 기반이 다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왕, 페르시아 왕의 왕을 수반하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느헤미야의 그 배경을 우리에게 1장에서도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자, 이런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돌아가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귀환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몇몇 명, 그 다음에 뭐 17,000명, 5만 명 조금 넘은 숫자, 17,000명 조금 넘은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때만 해도 처참했지만 또 거기서 또 익숙해진 거예요, 삶이. 노예로서 종으로 사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귀해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귀환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처참한 현실이었어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겠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진단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 말씀. 두 형제들 가운데,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표현되고 있는 이 모습은 과장된 모습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3절 말씀에 딱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물은 무엇이냐면, 가능하지 않겠다.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다.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적용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4절 말씀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자, 5절 말씀에 기도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자,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자, 4절과 5절에서는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6절 말씀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만약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10절,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은 회개 기도를 포함한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인트로덕션으로 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2장부터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기도했다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움직인 거예요.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액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서 기도해서 한 가지의 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면 또 곧바로 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극복해내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1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내일 이 2장부터 말씀해 보면 40일을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핵심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우리 9월 달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움직여서 나가는 느헤미야의 이런 온전한 믿음의 이 모습이 이걸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심을 다해요. 그 나중에 5장인가요? 그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 왕이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일상도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계속 연결시켜 버려요. 그래서 너가 여기 페르시아에서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너의 삶을 사는 것처럼 유대에서도 이거는 또 다른 어사인먼트지만 이 삶 속에서도 너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너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다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너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상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뭐 선교지로 가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어프로치보다 1차적인 어프로치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인데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이 일은 내가 좀 감당하겠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그 아이소레이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또 다시 또 일상의 삶을 또 우리에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시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니에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이 나타나고 있는 이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일단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깔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읽으시고 3장을 읽으시고 13장까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인데 키가 기도인데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 참 많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응답해 주시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응답이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yes, 아니면 no, 아니면 wait.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세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가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다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딱 멈춰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고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유혹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왕의 술을 따른다는 걸 그 자리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냥 나라에서 한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응답이 없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성향이 너무 많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가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쉽게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둬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 말씀의 배경은 완전하게 모든 게 세팅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뭐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성경은 굉장히 묘한 말씀들이에요. 평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저 오늘도 말씀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내용은요. 그냥 이게 끝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고 딱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성경은 기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거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전이 되어야 되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아가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가장 큰 프리빌리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를 쉽게 그만두면 안 되고, 쉽게 어떤 걸 결정하고 단정 줘서 아 이제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안 된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더라도 기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정말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그 지점에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도.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힘듦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그 어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헌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한, 부르심을 통한, 사명을 통한, 여러분의 정체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요소는 저 세상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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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제가 어저께 10년 만에 저기 그 스티븐 스크릭에 있는 그 웨스트필드를, 그 아내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어저께 좀 이렇게 중요한 분을 좀 만나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웨스트필드 쇼핑몰 안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허접한 그, 제가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놀랬던 것 중에다가, 야, 여기는 동부랑 비교했을 때 이걸 어떻게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하지? 동부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장난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메리, 이렇게, 이게 저는 뭐, 원래 쇼핑하는 거에 어트랙티브를 못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허무해요, 사실은. 제 아내가 너무, 제 아내가, 예. 네. 심한 인상을 쓰고 앉아 계신다, 지금. 아니, 그냥 저는 힘들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 이렇게 사더라도 이거 다, 이거 저가 입고 신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요 다 성도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뭐 제가 쓰고 있는 랩탑, 입은 이 찬송가도 우리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다 주신 거예요. 차도 주셨고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가서 뭘 이렇게 하나를 구입을 하더라도 하고 나면 이렇게 허무해요. 근데 어저께 웨스트필드에 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백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식당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그리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너무 좋아. 와, 뭐 이게 가게마다 그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신유를 기울인 게 딱 이렇게 눈에 띄울 정도로 너무 화려해지고,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속된 장소로 가는데요. 순간적으로.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난 분들이랑 짧게 쉐어링을 했지만, 진짜 짧은 순간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다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즐기고 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진 다음에 그거 다 즐기셔도 돼요. 근데 예수가 없는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뻔해지고 막 다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렇게 뭐 에너제틱하게 될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쳐서 막 빠글빠글빠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곳에 예수가 만약에 안 계시는 그 지점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헬이에요. 지옥이에요.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어떤 스트레스 해소는 분명히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을까?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에 연속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그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공허해요. 공허할 뿐이에요. 그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기도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사는데 기도의 대상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계셔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고 건강하고 애들 잘 크고 있고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영국의 위대한 그 목회자였던 스펄전은 그들은 지옥과 자들이다 라고 딱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200년 전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자들은 분명히 지옥가의 자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근데 그 설교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스펄전의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저는 그 웨스트필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주 짧은 1초에서 한 2초 정도 그 생각이 싹 지나갔어요. 이 시대를 보면 참 좋은데요.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뎌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니헤미야서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기도했고 금식했고 뜻을 알았고 무너진 성벽을 이해했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고 자신이 놓여져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기반이 다 완전히 다 썰어당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에 힘입어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 또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기도하고 또 문제를 수습하며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 위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일주일 내내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어 우리가 중보하고 도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무너진 곳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한 구절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부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는데요. 5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구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이 1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만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안 돼요.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 삶의 본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들은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위하여 제단에 나와서 분향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게 세례 요한이었지만 사실은 이 집안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대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이 기도하고 세례 요한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구약 전체 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거였죠. 그거예요. 그거를 그 약속이 있는 그 시점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와 간구를 13절 말씀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일상 삶 속에 천사를 본 거예요. 진짜 본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얘기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이곳을 일투적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진짜로 육의 눈을 가지고 살던 일상 삶을 살고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너의 간구함이 다 들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하늘 놀란 역사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초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 안은 더 활짝 열려서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만질 수 없는데 우리는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당대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에서도 똑같은 거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이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단정짓지 마세요. 특히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단정짓지 마세요. 경솔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충분하게 드셔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이 되는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삶을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맡은 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시고 하던 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서 헌신함을 다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